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8장 다소 본문은 좀 긴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지금 우리 바울사도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죄수로서 압송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돼요. 배를 타고서 1절에 27장 1절 배를 타고 이탈리아, 이태리, 로마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제 다른 죄수 몇 사람과 이제 가게 되었다. 3절에 보니까 시돈에서 또 성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그 해안을 따라서 4절에 보니까 쭉 해서 무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배를 바꿔 타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6절에 보니까 탔다. 우리가 뭐 이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8절에 보니까 간실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미양.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가 아까 1부 때 좀 크게 얘기했더니 목도 안 좋으면서 또 오라면에 만나갖고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 금식한다는 건 이제 계속 대속죄일이 지난 것이고 대략으로 지금 보면 한 10월 초 정도, 우리로 따지면 10월 초 정도에 이런 그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많이 돌아다녀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리를 끼치라. 그랬더니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겠죠? 저거 뭐 죄 있는 주제 제가 죄수로 끌려가는데 뭐 어쩌고 제가 또 뭘 알아 알기는 혹시 저기 또 로마로 안 붙잡혀가려고 지연작전을 피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쉽겠죠. 뭐 들어주겠습니까 이거? 바울을 알게 뭐예요. 지금 죄수인데 그들의 눈에는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장교였고 100명 혹은 2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안 믿죠 이거를. 너들 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안 믿고 계속 가갖고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이제 그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우리 원래대로 잘 됐다 하고 갔는데 14절이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아주 태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15절에 그냥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거루라는 것은 구조선이에요. 조그만 거, 조그만 배들. 원래 보통 배 뒤에 끌고 가다가 위험할 때 이제 끌어내리는 건데 그걸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의 이 모래 암초인데 그걸 피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뭐 돛대, 돛, 뭐 다 밧줄 여러 부속물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는 아예 짐을 바다에 풀어 이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 배가 안 되니까 다 없으니까 지금 또 내려가야 되니까 가구를 그리고 아예 19절에 보니까 사흘째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도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이 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방향을 안내받을 수가 없어 이들은. 해도 껌껌하고 별도 없고 별이라도 보이면 좋겠지만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큰 풍랑만 이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의 여망 맞죠.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야. 아, 죽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살 소망이 없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게 참 좋은데 한 번씩 경험하면. 거의 죽을 것 같아야 돼. 예. 그때 주님 만나면 그 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보통에서 그렇게 모태신앙이 막 놀다가 이제 불체병 걸려서 의사가 3개월 남았습니다. 죽어, 이때는 진짜로. 이때는 팍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어쨌든 이들은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 이제 군사들이었을 거고 로마 군병들이었으니까 뭐 아니면 선자이나 선주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21절에 먹지도 못해 도저히 뭐 그 풍랑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때쯤 이제 바울이 나타나 21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아까 읽은 건데 내 말을 듣고 좀 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냐. 그 뭐 탓할 내는 게 아니야. 지금 과거 네가 잘했냐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마디 벌써 자기는 알고 그랬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런 거 기억나냐?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 아, 그때 너희가 면회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생명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예. 근데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갑자기 죄수가 나타나갖고 뭐 안심하라. 저기 감옥 안 가니까 좋아하나 지금? 배 풍랑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하나? 자기가 뭔데? 안심하라. 다 그러냐. 그런데 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 항의하는 자를 내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5절 그대로 될 줄 아는 알 것이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원래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더라고요. 우리 전에 제주도 가서 우리 전도해 보니까 그중에 이상하게 미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사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배에서 이런 경험 있어요 혹시? 예, 배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풍랑에서 막 아,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그리고 바람은 큰 바람 불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가 위로하는 거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요 현상만 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대 돌아감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혹시 어려움이 지금도 좀 있지만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을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27절부터 마지막 44절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태풍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이제 열 나흘째 되는 날 27절 거기 아드리아 바다 이게 이제 지중해 중앙부에 있는 건데 자정쯤 되어 육지에 가까워짐을 알게 됐어요. 물을 재보니 20길이 되고 약 한 37m 정도 그리고 또 재보니까 또 15길이야.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줄어들고 있다. 그럼 육지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암초를 조심하고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고물이라는 것은 뒤쪽을 얘기해. 배의 뒤쪽, 이물은 앞쪽. 예, 뒤쪽에다가 닷을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하고 그리고 이쯤 됐을 때 사공들이 이제 자기들이 의논하게 된 거죠. 배가 이렇게 다 망가졌고 뭐 다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자기들이 인도를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마 로마에 그게 굉장히 엄했을 것이고 그래서 도망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거룻배 원래 비상시에 이용하는 작은 배 거룻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보고 보내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지금 잘하면 이들을 이제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군인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오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이때 따지질 않죠. 그 근거가 뭐냐? 왜 저들이 빠지면 왜 우리는 구원 못 받냐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바울이 한마디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또 사실 이들 사공이 이때 도망을 안 가길 잘했지. 이때 도망갔으면 육신은 살았겠지만 이제 후회. 바울의 특수교육이 이제 28장 시작되거든요. 3개월간 그거 못 받고 구원 받지 못하고 갈 건데 자기들 살려고 그런 것지만 원래 죽으러 가는 거고 바울의 눈에서는 저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이따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군인들이 아예 배를 내리지 못하게 줄을 끊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33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보니까 거기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뭐 죽는 거죠. 죽어. 그런데 이제 먹기를 너에게 권한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떡을 가져서 자기가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럴 때 죄수 너 이거 뭐하냐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이때는 이미 다 죽었다. 지금 그냥 바울 말만 듣는 거예요. 그가 축사를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얼마나 안 믿는 사람 원래 자기를 지금 호송하는 사람들 다 모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고, 이게 원래 성도가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요셉도 그랬잖아요. 종이었지만 그 집안 전체를 자기가 책임지고. 죄수로 갔잖아요. 더구나 그 죄명이 뭐예요? 자기 상관의 아내를 어떤 가늠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간 아주 저질.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전체 감옥, 그것도 아주 그 고위 관리들이 오는 그런 감옥을 다 책임졌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 위치와 관계없이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의 사실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자세가 맞아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얼마나 이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축사하고 떼어 먹기 때문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다 하고 다 안심하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 38절에 가볍게 하려고 이 육지에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바다에 버렸다. 그러고서 39절에 닷을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두 물이 합하는 곳, 그래서 배 머리는 이물은 고정되고 또 배 뒤쪽에 있는 고물은 이제 슬슬 이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뒤에 물이 깨지더라 이거죠. 배의 뒤편이 깨져. 이러니까 이러다가 군인들이 또 생각했어요. 아까 사공들이었거든요. 군인들은 이러다 죄수 도망가면 어떡할까? 죄수가 도망에 탈출했다라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 그 빌립보성의 간수도 그랬잖아요. 이들이 탈출한 거 자기 죽으려고 그랬던.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들을 죽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원래 죄수니까. 그러면 이때 죄수를 죽인다는 얘기는 바울도 죽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43절에 바울을 구원하려고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가고 남은 사람도 얼쩍과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해서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가다가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보니까 음식을 권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아주 어려울 때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도도 그들 앞에서 하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땅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아주 좀 잘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잖아요. 이 태풍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죄수로 잡혀가고 있는데 정말 태풍을 만나고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원래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44절에 모두가 다 상륙했다 그랬잖아요. 혹시 이럴 때 한 명이도 죽으면 그건 바울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22절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혹시 어떤 사람이 지병을 갖고 있다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이래가 그때 죽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다 살아서, 이거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항상 알고 있듯이 태풍 가운데서도 또 거기 죽을 수밖에 없고 먹지 못해서 또는 이런 군인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이유도 없이 우리 워낙 그 낙관적인 사람들이라 뭐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뭐가 무섭냐? 뭐가 두려워? 이 땅에 원래 이 땅 자체는 구성되어 있기를 염려 근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쫙. 염려 근심, 고달픔, 오해, 또 남의 무시, 비방, 이 땅에는 슬픔, 예기치 못한 아픔. 사실 마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 알려드리면 끝도 없어요. 아기를 한번 놔보세요. 아기가 어떻게 될까 막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또 앞날도 걱정.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삶을 산다는 건 그러니까 100세 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살면 그만큼 걱정과 근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걱정, 염려, 근심, 고뇌, 번뇌, 고통, 갈등, 미움, 또 꼬임, 뭐 이런 것들, 또 뭐 다른 뭐가 좀 더 있을까? 하여튼 그런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게 생기면, 지금 요거, 바울이 그럼 요 때만 태풍에 힘들었느냐? 아니요. 배가 5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이거 말고도 충분히 더 있어요. 매는 걸 안 맞았을까요? 웬걸요? 얼마나 두둑이 맞았는데요. 에, 41 가만내를 다섯 번 맞았더라고요. 195대, 195대 요즘 맞아봤어요, 여러분? 조폭이에요? 어디 가서 얻어맞고? 이거 밤낮 얻어맞고, 감옥 가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그러는 그가 또 요번에 보니까 이런 태풍인데,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근심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인데 또 얘기해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다음에도 와서 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하면 이 땅은 풀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키 뭐, 아니, 거기 110cm? 뭐 100cm?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럴 때 키가 110, 뭐, 100, 뭐, 120까지도 아마, 이렇게 따지면 120대도 물에서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동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키가 150이다. 키가 180이다. 그러면, 그, 풀장에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 참,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될지 몰라. 죽으려면. 못 죽어, 그거는요. 안 죽어. 하면, 그게 죽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겁나요? 풀장에 갔을 때 지금 자기가 예를 들면 키가 100, 한 50이다, 160이다 했는데, 오, 100인데 어떡할까? 내가 물속에, 아이고, 겁난다. 수영, 헤엄칠지 몰라도, 어떻게, 겁난다? 아니면 안 겁난다? 답이 뭐예요? 좋은 것 같아. 겁나? 안 겁나?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이까지 뭐가 겁나요? 헤엄 잘 치는,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3m 돼도 겁 안 나거든, 헤엄치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지 알죠? 여러분의 신앙이 빨리 150, 140, 150, 160, 170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이 땅에서 벌어지니, 뭐가 겁이 나, 이 땅에. 겁날 일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양진영,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도 몰라요. 북한은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안에 여러 문제도 많아요. 또 남편이 아내가 어떤 또 일을 당할지, 자식이 어떤 당할지, 그 어떤 위험, 꽉 막힌 상황,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바로 그런 상황이 다 와도 우리한테는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염려 근심이 많습니까? 자기 문제라니까요. 하늘아버지가 계신 줄 믿음이 없으니까. 예. 우리는 세상 사람은 절망할 수 있어도 우리는 절망, 낙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찬양할 때 뭐 나를 돌보시는 주님 뭐 그 찬양할 때는 막 크게 불러요. 그러고서는 또 염려해요. 그 걱정하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까? 우리 애가 시험 떨어지면 어떡할까? 다시 한번 얘기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건 이제 10층에서 떨어지면 몰라도 시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든지 뭐 그건 모르겠으면 또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럼 떨어져야지. 그러면 그게 공이 아니에요.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이 다 붙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욕심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또 막 그냥 부자 되려는 욕심, 건물주 되려는 욕심. 제가 한번 얘기했죠. 중3애를 얘기했는데 꿈이 뭐냐. 건물주 되는 거요. 참 지금 그러네요. 우리는 근데 절대로 염려할 이유 없어요. 다만 그냥 맨정신에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기도하라.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너? 내가 해결해 주겠다니까 나한테 아뢰라. 그 반에 우리는 기도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모습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바울사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딸인데 뭐 바울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더 특별히 맞았지. 맞고 감옥 가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왜 이렇게 염려하냐면 다시 기도생활 안 하니까. 기도생활 안 하는데도 염려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아무것도 난 염려가 안 된다. 기도생활도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특별한 비법목과 혹시 낙천적으로 모든 걸 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나? 그건 거의 술 먹은 사람과 거의 동급인데.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저 술 드십니까? 물어봐야 돼. 맨정신에는 어떻게 우리가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맨정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뭐 어떤 회사의 상사가 무슨 문제가 또 앞날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카투사 생활은 편했어요. 논산 훈련 받을 때,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버틴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편근을 되신다. 처음 들어요? 저분의 하나님은 우편근을 되시고, 나는 좌편, 뭐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상륙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멜리데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 오늘날 그 몰타, 그 시실리 남쪽, 제가 조사했는데 92.8km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로마랑 이제 크게 보면 로마에 굉장히 근접한 거지만 로마로 안 들어가고 멜리데 섬, 거기에 이제 가게 됐다. 갔더니 원주민이 특별히 동정을 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난파된 선에서 와갖고 난파선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동정했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이때 바울이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섬김 하더니 넣었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원래 독사는요 방어 수단으로 자기가 물건 빨리 도망가요. 근데 이제 매달려 있는 거는 이제 이 사실은 276명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고 원주민을 위해서 그러는데, 독사가 내가 물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독사가 시청각 교육으로 빨리 도망도 원래 가야 되지만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저거 살인자 할 자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그 힘든 데서 구조받았는데 결국 독사한테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쓰러져야겠지 하고 사람들이 아주 참 기다리는데 아무리 인내를 해도 안 쓰러지거든. 오래 기다려도 6절에 쓰러지겠지 이들의 믿음 쓰러질 거야. 그런데 안 쓰러지니까 아 신이다. 그래서 이제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이러는 중에 바울 사도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보블리오 부친, 보블리오가 그 성의 제일 높은 사람, 뭐 우리 거기에 이제 아테네 뭐 추장이든 뭐든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을 고쳐주는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대요. 이거 아주 열병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또 옛날 뭐 약도 제대로 없을 때 그런 원주민 그런 데서 열병과 또 이질. 근데 이제 바울이 안수 기도하여, 그를 고쳐주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병자들도 많이 와서 다 고쳐주고, 그리고 대접받고 떠날 때 10절에 보니까 먹을 것 같은 거, 떠날 때 하여튼 쓸 것들을 보냈다. 그리고 11절부터 드디어 15절에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배를 타고 가서, 수라구사에 대고, 거기 이탈리아 이제 시실리 쪽에 수사구사에 갔다가 레기온, 이거 이탈리아 본토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올라가서 보디올에 이르고 형제를 만나고, 15절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에 들어갔다. 결국 로마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원하고 기도하던 그것을 이루게 된 거죠, 결국은. 바울 사도는 결국은 로마에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가려고 그랬죠, 그가 로마에. 그 여러 번 가려고 그랬다고 로마서 1장 13절. 근데 못 가서 계속. 그리고 가는 길에 태풍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고, 군인도 주의를 했지만 그것도 바울을 로마에 들어갈 막을 수 없어요. 최후로 독사가 노렸지만 그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전략적 요충지거든. 당대 전 세계를 로마가 통일했고, 그 로마의 핵심부에 가서 복음을 퍼뜨려야 되겠다는, 이왕에 복음 전할 거 어디 섬에 가서 혼자 열심히 전하는 거, 그거 자체는 귀하지만 전략이 없는 거죠. 전략을 짜야지.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그랬어요. 드디어 그가 그런 열정, 로마에 가겠다 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들어갔다. 우리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 이러한 것이 중요한가. 우리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막연히 그냥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막연히 살아요. 막연히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당장 재밌는 거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막연히 살 때는 목표가 없으니까 수험생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집에 와서도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시험이 다 끝나면 보통 수험, 이제는 뭐 하냐 보면 대학생들 중에 뭐 덜어는 그냥 뭐 그 동영상, 이거 핸드폰, 그거 보면서 지낸 사람 많아. 목표가 없을 때.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그걸 끝내려고 한다든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퇴근 후에 그냥 지낼 수 있어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눈이 반짝이질 않아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살아요. 사람에겐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간절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로마 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결국은 목표를 이룬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요 일을 하다가 죽는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유대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전했는데, 그래서 거기 쭉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는데, 그들 결과가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냐 흩어질 때,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어요. 저들이 눈은 감았고, 또 귀로 또 다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28절,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30절, 31절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셋집에서 자기에 오는 자를 다 영접해. 여기 보니까 16절에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아직 이게 어떻게 벌이 어떻게 될지 그랬기 때문에 그 동안은 2년 동안 그가 셋집에 머물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아갖고 그가 풀려나게 이제 되는데 처음에는 그다 얼마 뒤에 다시 잡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7장 28장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려고 로마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셋째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퍼뜨리려고 로마에 간 거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했어요. 충분히 그는 아시아에서도 했고 마케도니아에서도 했고 고린도 아덴 뭐 다 했지만 그가 바라볼 때는 로마 제국을 바꿔야 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의 머릿속엔 땅끝. 그 당시에 나중에 보면 서반어까지도 생각하잖아요. 스페인. 그 당시 땅끝.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바울사도는 폭풍과 이런 그런 태풍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구나.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예.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알리려고 로마에 간 거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알죠? 졸려요? 예, 또 졸리운 기운이 조금 감돌아요. 지금 이제 어느새 28장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나? 아니요. 이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할 게 뭐냐. 제가 질문이 뭐냐면 로마를 결국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갔다면 태풍 없이 간 것과 태풍과 배고픔과 또 군인이 죽이려 했던 그런 위험과 독사에 물리기까지 그걸 겪으면서 가는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죠? 결국은 그 차이는 바로 이것 때문에. 뭐냐면 276명의 영혼들. 그들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신앙 없는 사도 마지막에 1개월 남았다 막 이러면 머리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일본의 안타까운 점은 마지막 붙잡을 때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다가 아니면 어릴 때 교회 좀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군대에 와서 조금 다녔거나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일본에 800만의 우상이 있어요. 800만. 거긴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올래도 누구한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교회도 많고. 어쨌든 그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순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을 경험했어요. 깊이. 이게 참 중요한 바탕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망이야말로 좋은 바탕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어떤 한 죄수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다 죄수. 바울이 아마 가면서도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고 뭐 자기가 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그들은 그 위태로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또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상당수가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도 부족해서 또 3개월. 예. 더구나 이 독사에게도 물리고도 살았잖아요. 딴 건 혹시 뭐 예측하는 능이 있다래도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도 살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76명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럴 때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는 뜻이겠지만 하나님도 이런 사실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 바울에게 맡기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내게 죽었다는 것은 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책임지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몇 명을 믿었을까? 이건 성경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데 제 속 얘기를 해줄까요? 저는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아주 개파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바닥 인생에 절망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울의 3개월간의 이런 거. 증거가 있냐고요? 다 거의 다 믿었을 것 같은 꽤 많은 사람이 믿었을 것 같은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그겁니다. 그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말의 분위기가 1년에 한 명씩 와서 두 명 영접해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 바울의 성격상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몇몇 형제는 소식을 듣고 알았겠지만 그 몇 명만 친해서 그냥 지내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러면 그가 처음 간 로마에 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찾아오겠습니까? 더구나 그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의 어떤 지키고 있는 그곳에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온다. 2년 동안 왔다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제 판단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왔을 텐데 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276명과 연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도 우선 당장 내가 만약 276명이 한 명이면 내가 원래 그 바다에서 죽게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안 죽는다고 누가 그러고 이제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산다고 그랬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먹여줬고 그리고 다 살아왔고 그리고 그 사람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나고 그리고 병자 분명히 죽는 사람인데도 기도해서 낫게 하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이 믿었다면 더 열심히 가족을 전도했을 거고 야 너도 뭐 그분이 있으니까 만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 뭐 동료 지인들 하루에 한 10명씩이 왔다 가더라도 몇천 명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답은 아니에요. 성경에 안 써있는 이상 우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 마음엔 다 믿었다라고 요거 하나 적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안 적혀 있어요. 다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 또 이렇게 얘기하는가?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라는 성품, 바울의 그러한 열정, 바울이 로마 가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근데 그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 그건 아니죠. 거기서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웬만한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믿었을 것이고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었다면 너무 제 마음에 한 10명 믿었을 것 같다 이러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아. 그들은 기껏 바다에서 그 힘든 데서 구출받았는데 그걸로 땡이 끝이야. 정말 더구나 하늘의 대사 당대 최고의 바울사도를 만났는데 구원도 받지 못해 3개월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좀 허탈해요. 좀 그들은 물에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타는 불못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그 육신의 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풍병자 왔을 때 어떻겠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항상 주님은 이 두 가지 병을 보고 있었어요. 이 죄의 병과 중풍병 또 우리 열두해를 혈줄 앉는 여인이 와서 싹 옷 대갖고 아무도 모르게 원래 이 사람들 숨어있던 버릇 싹 됐는데 나니까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일부러 그 바쁜 중에도 부르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삭개오 경우도 그랬고 반드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한쪽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요 그걸로 성공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가 뭐 잘 풀렸고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고 뭐 직위를 갖고 결혼을 잘하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요 80년짜리에서 행복이지 뭐예요. 우린 그런 행복 정도 전하려고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보고 또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왕에 그러면 결국 로마로 보낼 바에는 하지 로마 가까이 전체적인 지도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9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은 거기 왜 이런 한적한 섬 원신들이 원주민이 사는 3개월 동안 멜리데 한적한 섬에 머물게 했을까?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걸 오늘 어제도 생각하고 그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새벽에도 또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예수님을 이들이 만약에 믿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벌어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려움, 믿는 자에게 당해지는 그 박해, 막 순교적 상황 이런 걸 생각할 때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돼. 이들은 확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신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수도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퍼뜨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강해야 되는 거지. 겨우 자기 신앙 하나 갖고 예수 믿으면 좋아 행복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일꾼이 돼야 돼 이들이 일꾼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그냥 믿게 해놓고 내보낸다는 건 다 배신하게 만들어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견고해졌어야 돼요. 사실 바울도 로마에서 여기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더 일하다가 잡혀서 그때 순교당했거든요. 바울은. 이 276명의 이 중에 믿은 사람 아마 많은 사람이 믿었을 건데 그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그들도 어쩌면은 순교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이제 시작되니까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대로마 제국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시작해야 되는데 혼자서 해봐야 그 얼마나 하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감옥 그쪽에 누가 자기 있는 곳에 누가 와요. 근데 276명의 동역자 함께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초창기 멤버들은 견고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면 그대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이들이 주를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개월 특수훈련. 예. 이 멜리데 섬에서 당대 최고의 교관이라고 우리를 다닌다면 이제 교관이 될 수 있겠죠. 함께 3개월에 아주 이거는 단기, 인텐시브하게 단기 특별 특수 합숙 훈련이다. 이렇게 보세요. 좀 길었나? 하여튼 대단한 훈련인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여튼 아주 이런 합숙 훈련이 필요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가면 군대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 군대들한테 진짜 전도 잘했거든요. 아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비결이 뭐냐? 애들이 집에 안 가, 이 군인들이. 다랑 막사에 저랑 같이 있어요. 할 것도 없고 오히려 심심해. 헌병들이 게이트 지키느라고 카투사. 할 것 진짜 없거든. 밤새도록 지켜야 돼. 할 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나타나서 보험 전하면 아유 저리 가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전도지지면 됐어 이런 거 되긴 뭐가 되지 심심해서 아주 시간 되게 안 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교회 많이 왔어요 그때. 야, 그 방법도 괜찮겠더라. 군대 가서 그냥 지금 이거는 뭡니까? 3개월간 특별히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파돼갖고 여기 와갖고 그래서 이들이 훈련을 받았을 거고 이건 물론 성경에 안 써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과 함께 애들 훈련 받았다.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당대에 정말 시대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다 걸출한 인물들이 된 거는 그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가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디모데. 바울이 거의 도제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거 참 감사한데 그때가 빨리 되면 좋아요. 20대 되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40대 되면 어떡합니까?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40대, 50대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예를 들면 50대에 헌신을 해. 만약에 제가 못해지는데 대충 지내고 막 젊을 때 하고 한 4, 50대 된다 칩시다. 한 50대 좀 더 좀 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50, 한 3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53세면 자기가 그때 마음을 정했어요. 나도 환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공부 이제 해서 이제 의대 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한 2, 3년 해갖고 뭘도 잘 안 돌아가는데 해갖고 하더니 55세 드디어 의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예과 본관 안 합니까? 6년. 그럼 61세 환갑 지나서 드디어 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와서 맹장 막 수술해요? 의대만 졸업하면. 인턴, 레이던트 5년, 4년, 5년. 그럼 이제 한 65세, 6세 이제 딱 드디어 의사 병원을 개원하여 환자를 치료하죠. 하세요. 하는 좋은데 그러지 말고 20대 공부들 잘 돌아갈 때 의대 공부 또 그 사람 아마 몇 번 또 저것 좀 이거 좀 해야지 잘 졸업이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때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어요. 벌써 30대인데 시간 없대니까 이제 뭐 공부할 게 얼마 많은지 알아. 신과 66권에 정통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할까? 66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너무 겁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빨리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사도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에베소에서는 2년간 가르쳤잖아요. 2년간.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는 보면은 에베소에서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이 막 불태우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에베소서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다른 서신과 달리 에베소는 제일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전해줬거든 바울사도가. 그래서 벌써 1장부터 심상치 않잖아. 1장부터 우리 바울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시며 소망과 장차 나타날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모이시며 그 가운데 역사는 그 부활의 크심인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3장에도 우리가 예? 우리가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고 사랑의 뿌리가 밖에 턱을 굳어지고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충만한 것 충만하라. 이 5단계 영적 성숙이라든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막 이런 거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안 되는데 에베소 사람한테 된다고요.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많은 경우 노엽게 해갖고 애 망친잖아요. 애 싫대는데 그냥 쥐어박으면서 그냥 야 공부해라 막 이런. 아니 넌 애가 죽어라 그냥 노엽게 하면 안 돼. 애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6장 4절의 원리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딱.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앙 제일 먼저 가지면 로마서부터 공부해라고 그랬죠. 로마서 공부하고 다음에 에베소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 그냥 뭐 마음먹는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뭐 마음먹으면 저 대학교 교수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제가 PhD. 주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뜨겁다 수련회가 어디 갔더니 막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그래서 일꾼으로 해봤자 그 돌팔이 의사 되는 거예요. 의사로 따지면 충분한 공부 일꾼도 마찬가지. 충분한 경건 평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성경에 대한 정통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 제가 최근에 기쁜 소식은 어떤 형제가 드디어 66권을 끝냈대요. 기뻤어요. 얼마 전에 지난 12월인가 언제 또 누구 자매 한 명이 또 성경 66권 끝냈다고 그러죠. 부지런히 끝내야죠. 원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들은 결국 합숙훈련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간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로마를 함께 바울과 들어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한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질문하면 예스나 노로 속으로 대답하세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도 주님의 일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러면 저는 감사하죠. 주저가 됩니까? 네. 그러면 자칫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만 믿어서 그냥 타는 불 못해서 건진받고 사형은 별로 안 된 채 그냥 착실히, 그러니까 착실한 성도.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집에서는 이제 좋은 남편이 되겠고, 회사에서는 또 좋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성실한 직장인이 되겠죠. 그럼 우리 에베소에 우리 보고 친절하라고 했으니까 무뚝뚝하지 않겠죠? 그래 친절하게 지낼 거고 또 입 덕이 되지 않는 말 하지 않을 거고 욕 같은 거 우리 입에서 안 나오겠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겠죠? 예. 뭐 그 정도 집에서 이렇게 훌륭한 가장으로 자녀들에게 따뜻한 아주 인자한 부모가 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좀 맡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한 그 정도로 끝난다면 그건 지금 얘기하는 일꾼이라는 것은 시대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해도 뭐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시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 그냥 조용히 살아. 그냥 착실한 교인. 우리 이렇게 거기에 머무는 건 저는 원치 않고 빨리 좀 자라야 돼. 우리 보니까 교대생들, 교사들 보니까 4년간 여기 교대 다니고 임용고시 패스하면 교사 되던데요. 빨리 그 사람은 교사로서 이제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서 하면. 이렇게 좀 길긴 길어. 11년인가 해서. 그 다음에 환자 고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지 몇 년째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자기가 좀 돌보고 키우고 제자 삼고 있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내 제자가 누구예요? 바울은 뭐, 디모데 누구 뭐, 많잖아요. 제자가 너무 많은데. 나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일꾼이죠, 일꾼. 추수할 곡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저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일꾼이 되자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꾼으로 준비됩니까? 바울은 지금 3개월 특수훈련인데 그 훈련을 뜯어보면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3천명, 5천명씩 막 거듭나면서 어떻게 훈련받았죠? 사도의 첫 번째 한 네 가지인데 사도의 가르침.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PBS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한 장 한다고 너무 그 믿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끝냅니까? 꼭 20몇 년 뒤에 끝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부전에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조금 PBS 말씀드린 사람은 월요일날도 하고 화요일날도 하시고 수요일날도 하고 목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죠. 저녁마다 하고. 뭐 못하는 건 뭐 일 있으면 또 못하고 뭐 이렇게 구정 때는 집에 잠깐 갔다 와서 또 막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말씀 공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내가 선한 일꾼은 의의 그 교육을 받으리라. 선한 말씀으로 교육받는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 우리가 선한 일꾼이냐? 너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형제를 깨우쳐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생활, 늘 얘기하던 거 사실은. 성도 간의 교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함께 노는 것? 뭐, 함께 영화 같이 보러 가는 거? 그런 게 성도 간의 교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건 함께 영화를 본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교제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같이 게임을 했다든가?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함께 놀았다. 그게 무슨 교제예요? 함께 놀았다예요. 그냥. 예. 세상 친구 말고 교회 친구랑 함께 놀았다지. 그런 걸 교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언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그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이제 교제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도 안의 교제를 바탕으로 어디를 가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실한 그리스도인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다 그래야 돼. 우리는 다 착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당연히 예배도 빠지고 아니면 안 빠져도 기껏 와서 졸고 뭐 이러면 곤란하죠. PBS 우리 예수회라면 아유 못 해왔어 이런 얘기하고 전도는 뭐 그거 합니까? 뭐 이러고 나가지도 않고 막 그건 착실한 교인도 아니고 또 그건 그냥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착실한 교인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착실한 교훈으로 있지 말, 그걸로 머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시대를 바라보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중국, 거대한 중국, 17개 나라랑 연결되어 있는 15억의 인구, 이거, 바울 같으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목사님 시진핑. 아니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 그냥 시진핑 보고 자기가 뭐 지금 당장 써먹고 다 이제 중국어도 못하면서 시진핑 있을 동안 빨리 중국어 역하면 되죠. 그리고 그럼 몰래 하면 되잖아요. 언제 뭐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꼭 선교합니까? 여러분. 환경은 엉망이라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 그 다음에 그 라싸로부터 이어지는 15억이 또 기다리고, 인도. 예, 힌두교인, 11억의 힌두교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 이런 데 가서 일할 생각을 하려면 빨리 준비되고, 우리가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들었으니까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 없죠. 아, 그 옆에 또 18억의 무슬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여러분 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나가시라. 이 정도 배우면 좀, 아니, 교대, 벌써 교대 생활 4년이면 끝나는데 아직도 20년씩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워. 물론 배우는 자세는 좋아요. 거기 가서 배우세요. 현장에서. PB에서 여기서 다 끝나고, 아예 안 끝나도 돼. 그냥 가서 끝내세요.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에서, 눈에 좀 띄는 게 좀 있죠? 바울사도의 그런 힘든 여정. 그렇게. 바울사도는 원래 이거 말고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평탄치 않았고, 그는, 아, 쉽지 않은 생을, 예. 그래서 또, 그도 똑같이 14일을 굶은 거고, 똑같이 그 태풍에서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못 먹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또 군인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신히 살아났더니 또 독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나님 일꾼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남들은 편안하게도 잘 사는데 왜 밤낮 고생만 해요, 바울은. 바울사도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관심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왜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벌어지는 상황 보면 바울사도도 좀 낙심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독사에게 물렸지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되게 고생했네. 야, 참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도 이렇게 늘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나 정말 이게 뭐 어떡한가. 예.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 그만둘까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그 자신의 안일 때문에 자기가 좀 편해지려다가 부딪히는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다 경험해야 돼 자기가. 이따에서 좀 쉽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좀 편안하고 인정받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는 그거는 이제 예,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그네 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거 말고 내 나름도 나 주님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참 되는 거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원래 주님의 일꾼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나만 지금 특별히 그게 아니고 예.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원래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해병대 나 지원하겠어. 그러고서 해병대 가갖고 해병대 들어갔으면 가만히 있지 뭐 말이 많아요. 해병대한테 왜 추운 날 뭐 팬티바람에 물속에 들어갑니까? 뭐 왜 무슨 봉체종가 뭐 이런 거 왜 합니까? 저기다 칼도 써놓는데 우린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누가 뛰어들래? 그럴 바엔 민방인가 뭐 있나? 아직도 그런 거 빠지든지 카투사로 가든지 자기가 대한민국의 특공부대 뭐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해병대 지원 자원 입대 그럼 가서 두 개 맞든지 알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거 갖고 왜 이 커리가 이렇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자기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일꾼은 이 땅에서 비난받는 거예요. 오해받고. 그게 맞아요. 그게 비난받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또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래 고난의 길인데 또 거기다 마귀의 공격까지. 우린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걸 그걸 빼오려고 하니까 에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공격 가뜩이나 고난 힘든 죽겠는데 또 그것들이 또 그러니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야 돼요. 원래 삼방의 우겨쌈을 당하면 한방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가 있기 때문에 깨져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도 깨지지 않아. 그게 원래 일꾼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자기는 정말 억울해. 참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몰라.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주님이 무슨 주님이 괜히 심심하니까 한 말이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할 얘기도 없고 뭐 좀 얘기할 거 없나. 야, 의를 위해 박해받은 복 있는 거다.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런 자는 복이, 성경에서 복은 이런 자가 보이지. 이 땅에서 뭐 다 영광 다 받아놓고 뭘 복을 기대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대상이 누군지 알겠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행복하다, 나 신앙가서 좋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걸로만 끝나 머문 사람 말고 나름대로 주님이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행복하다는 사람은 약간 자두돼 있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꾼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가? 사실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천국을 얻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나보다 더 복된 사람 있는 사람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누가 우리보다 더 복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직위도 없고, 못생겼으며 능력도 없고, 제일 행복해 그래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짧은 나그네께서 뭐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걸 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고생 좀 한다고 처져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아니고 주님 모르는 사람, 그게 진짜 불쌍한 자. 지난번에 와서 제가 야고보서 마지막 했죠? 5장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내준 것처럼 이때 독사가 바울을 문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물리는 게 맞아요. 차라리 독사에 내가 물리는 것이 낫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왜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이제 해야 되니까 그들은 좀 더 살아서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나는 이제 다 믿었고 뭐 죽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물리려면 내가 물려야죠. 예. 차라리 독사한테 물리자. 따라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정신. 그래, 내가 가난한 게 낫지, 그래, 내가. 아, 맞아. 내가 좀 힘든 게 맞을 거야. 왜? 나는 다 얻었으니까. 예. 그럼 뭐 돈만 없지,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그죠? 돈만 없고, 뭐 학벌만 없고, 외모만 없고, 능력만 안 되지, 뭐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결혼이 좀 어려웠나? 뭐 그것만 좀 못했고, 실장가 좀 늦게 가는 거고, 자녀가 좀 속 좀 새기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 집이 없구나. 집 없는 건 뭐, 그거. 차라리 독사는 내가 물리자. 따라하면 안 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되고.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 여러분 회사의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은 참 안 돼서. 우리 중에 이제 노후 대책이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노후 대책이 됐다는데 뭐가 됐나 보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됐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 그 다음에 어딜 가는지 가야 할 곳이 준비되어 있어야 노후 대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한 뭐 5박 6일 한다면 가서 사전에 어디서 잘지 이런 게 다 돼 있지 않아요? 요거 떠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거기서 어떻게 숙소를 구하고 이게 돼 있어야지 편하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갈 곳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 주위에 지금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저께인가 또 한 명 죽어갖고 4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이제 제가 전도한 애들이 예수 믿고 떠나서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는 한데 결국은 노후 대책이라는 게 뭐가 노후 대책이에요? 내가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어디로 갈 건지. 그러니까 그 활용 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노후 대책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해, 진짜요. 아, 참 이거.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속상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장 복된 자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때 바울에게 물어봤으면 참 좋겠죠. 이때 만약에 막 시달리고 막 그럴 때, 독사한테도 울리고 그럴 때, 그냥 원주민 구경할 게 아니라 당신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봐야 됐어요. 바울이야, 아, 행복하죠. 예. 죽어도 되고, 뭐 살려주시면 일하라는 뜻이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왜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왜 이런 아내를 만났는지. 또 이런 같은 회사. 나의 조건 앞날 뭐 많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그날 나의 좀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함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날 그분께서 풀어주십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50년, 40년만 다 풀어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분이 모든 상을 아시는 주님께 그 힘든 것, 또 고난과 아픔을 기도로 다 아뢰고 그분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모처럼 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그리고 진짜 끝이에요, 그러면요. 끝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 이때 태풍 속에서 아니면 또 그 군인들 때문에 아니면 독사에 물려서 바울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 뭐 죽어도 되긴 돼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괜찮아. 죽어봤자 천국이니까. 그럴 때 이제 제일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이 로마의 복음은 어찌 되는가. 지금 우리 28장 30절 30 바울이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그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것이 막 퍼졌는데 이거 만약에 바울이 독사에 물려갖고 죽어버렸다든지 하면 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겠고 과연 로마 제국 지금 한 복판까지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퍼뜨릴 수 있겠는가. 사실 그걸 여기서 퍼뜨렸기 때문에 또 276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계속이고 바울은 좀 신체적인 제약을 받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했을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이건 아 제 생각에는 실제인데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AD 64년경 그 네로 황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그 대로마 그 화재가 있는 화재. 큰 화재가 있는데 그 화재를 수습할 길이 없어서 생각하다가 기독교인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미 기독교가 거기에 아주 많이 번져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바울이 그게 아직 죽기 전에 발과 몇 년 사이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널리 전해졌고 그리고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다 그냥 순종하는데 다른 백성들은 우리는 하늘에 임금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 황제여야 되는데 그 대상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하잖아요. 대로마 제국 황제가 거의 한 10명 정도가 계속 이어져 내리면서 죽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도 이 결국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돼서 네로 황제가 그 대로마 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 잡아 죽일 때 이제 사실 그때쯤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잡 또 우리 베드로도 아마 그때쯤 순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퍼진 거죠. 이후에 대로마 제국 황제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아예 박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경 그 밀라노 칙령으로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아예 얼마 뒤에는 국교로 기독교를 삼게 되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지금 여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276 제 생각에 다라고 믿으면 그들과 함께 로마를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이 로마에 점령하는 것은 얼핏 보면 로마 점령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 세상에서 볼 땐 이미 늙었고 온갖 어려움 많이 당했고 그랬지만은 그가 들어갈 때 또 함께 276명이 같이 들어갈 때 그는 로마를 결국 점령하러 간 것이고 세계를 점령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로마뿐 아니라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된다. 이제 이런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이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죠. 어느 부분에 나에게는 이러한 점령, 시대를 바꿈 이런 게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데는 3,8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있어요. 와, 그들은 누가 지금 그걸 건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들을 좀 뒤집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한번 태어났는데 3,800명의 대학생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들의 가족 그런 걸 다 생각할 때 앞으로 무한히 번질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들여다봤어요. 전략적 가치. 이걸 통하지 않으면 말은 저도 아마 그 당시 태어났으면 지금과 마음 같으면 분명히 로마로 갔을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죠.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 와 그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지금 무신론자들이야 다. 죽으면 끝이죠 뭐. 그리고 그 라싸 쪽으로 해갖고 그 밑으로 인도 15억이 기다리고 있다. 힌두교인이 11억인데 저들을 정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들에 의해서 또 중국은 묘의 나라가 그 주변에 17개 나라가 붙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바다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만 바꾸면 얼마나 전 세계 또 화교 퍼져 있잖아요. 1억 이상. 화교들이 다 퍼져 있어. 이거 정말 이건 너무 기회의 찬스건. 물론 뭐 자기 뜻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뭐 가봉 뭐 이런 데 가겠다. 가세요. 그거 좋아요. 뭐 또 뭐더라? 가나도 있고 우간다 뭐 이런 데 좋아할 뜻이 있으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최소한도 지금 로마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같으면 중국이라고 생각해.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러니까 3,800만 명을 바꿔야 해서 결국 중국을 다 바꾸는데 어쩌면 내가 할 일은 가서 열심히 했지만 한 10명 정도를 바꾸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꿈은 예,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무슨 가서 내가 가면 3,800 다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씨를 뿌렸던 바울에 의해서 결국은 대로마적이 무너지는 거고 기독교가 이렇게 한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여러분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곳은 어딘가. 예.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예,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쯤 생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 지금 전 세계 95%가 불신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손해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 전체 전 세계를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떤 직책을 지금 맡고 있죠 내가? 아니 나는 왜 이 땅에 지금 보내서 이렇게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명절이다 내일 또 뭐 간다. 왜 집에도 안 가고 여기 앉아있죠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일 가나요? 또 그러면 갔다 오겠죠. 또 와서는 또 직장 다니고 학교 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뭐 엄마라면 또 자녀들 키워야 될 거고 뭐 똑같은 가장이라면 이런. 근데 나는 지금 왜 이 땅에 보내져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보내신 그 이유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생 어떤 열매가 많다 적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만 마음에 이런 품은 뜻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대야 끝이 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막 저는 믿어요. 이 중국 제가 늘 매일 기도하는 거 뭐냐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중국에서 거듭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저 18억의 무슬림을 향해서 가고 또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인도 땅에 가서 힌두교 11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저 5억의 그 불교 신자들한테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나는 거기에 나름대로 일을 해. 그래서 내가 떠나면 그 일이 조금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이 시대를 그대로 두고는 내가 있을 수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착실한 그냥 성도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있어도 되고 오늘 생을 마쳐도 되는 그런 시시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여튼에 꼭 필요하대.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저도 좀 이 땅에 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많이 늦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내가 일꾼으로 잘 훈련받아서 내 성격이니 뭐니 다 고쳐질 건 물론이거니와 내 안에 정말 꿈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이때 죽었으면 우리가 보기에 이때 죽었으면 큰일 나요. 어때? 독사든 이 군인들의 칼이든 죽으면 안 돼. 살아있었어야 돼. 훗날 우리 후배들이 뭐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후배들이 어휴 그때 그분 안 계셨으면 어휴 어떡할 뻔했나 이거. 한국 교계가 어떻게 했으며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작은 그릇이고 한 달란트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 가는데 그냥 시시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착실한 사람입니까? 아니, 착실도 못해서 밤낮 예배 지각하고, 뭐, 아내 오고, 뭐, 그냥, 소위 말하는 미지근한 성도입니까? 그건 우리가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고, 착실한 교인으로 머물까봐 염려돼요. 더 꿈을 가지시고, 지금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볼 때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던 그 바울사도의 우리가 후배답게,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한 번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